자책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조직과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앞부분 23절 이 위에 있는 앞부분에서는 각 12 지파에 따른 12개월 동안의 군대 조직 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34절에서는 다윗의 모사와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의 중요성, 27장의 중요성은 역대상 28장에 이르러서 앞부분의 레위 사람들의 조직과 찬양대와 제사장들의 조직들과 함께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27장에서 이렇게 군대 조직과 왕의 재산을 다루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28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8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 역대상 27장의 명단과 이러한 조직들 가운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인구조사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인구조사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범죄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7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아마 이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이 그 치세 가운데 실수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범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허물을 끄집어낼 때마다 반드시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의 태도는 뭔가 어정쩡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전에 이 다윗의 사건들, 이전에 다른 다윗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역대상 2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상하죠.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는데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다윗과 다윗의 집안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이고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이 일이 자신이 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의 말이고 자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일의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전에 다른 사건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다윗 왕과 밧세바가 저질렀던 불미스러운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책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개 이전에 이미 다윗이 받아야 할 형벌과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매우 구체적이고 무서운 경고와 형벌입니다. 이 부분도 역대상 21장이나 27장에 비교해 본다면 매우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던 내용이 인구조사 사건에 이르러서는 되게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7장이나 21장에서는 어디에서도 다윗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진노를 이렇게까지 행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갓선지자의 메시지에도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문제를 나단이 지적할 때 그때 한 생명이 죽게 되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한 아이였습니다. 단 한 생명이 죽게 되는 사건에서도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조사 문제로 죽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단 3일 동안에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가볍게 숫자만으로 생명의 무게를 따져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이 사건은 인구조사로 인해 벌어진 사태는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단지 7만 명이 죽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7만 명이 죽어야 하는지, 왜 7만 명이나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이것이 다윗의 범죄였고 실수였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다윗의 범죄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인구조사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무서운 징계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다윗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인구조사의 명령은 다윗의 명령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겁니까?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전염병으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성들, 대체 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역대상 21장의 갓선지자의 메시지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이없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징계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요압이 인구조사의 명령에 반대했던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 모임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잘못은 왕이 했는데 왜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를 위하여 택하라라는 이 말씀의 느낌은 뭔가 간절히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이 사무엘하에서 인구조사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인구조사 명령 이후에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아,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회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귀기도 이후에 갓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다윗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7장에 이르러서는 21장과는 또 다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부분은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서 동일하게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들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도리어 다윗이 좀 잘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20세 이하의 숫자는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마치 다윗이 잘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내용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역대상 27장에는 이 일로 진노가 임했고 결국에는 그 수요를 백성의 수요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죠.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정이 80만, 유다 사람만 30만이라고, 50만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상 27장에서는 그 기록된 내용을 다 무시하고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그 앞선 본문들, 각 지파별로 12개월을 나누어서 2만 4천 명의 군대가 로테이션을 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이 인구조사 이후에 회개를 하고 나서 새롭게 정비한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규모, 인구의 수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각 지파별로 2만 4천 명만 1개월 단위로 이스라엘 전국을 지키게 한 것. 실제로는 13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년에 1개월만 희생하고 헌신하게 된다면 그 인원 2만 4천 명의 인원만으로도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대상 27장은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벌어졌던 인구조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 인구조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발생한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일이 무엇인지 시편 78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78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편 78편은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일,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애굽의 군대를 이기셨겠지만 정말 지금도 그렇게 이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일을, 그리고 그 말을, 그들의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역대상 27장에서 이 일을 이라고 적을 때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적고 있죠. 이 다바르라는 말은,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라고 적을 때는 그 의미는 이 말을, 그 말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을 괘씸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사흘 만에 7만 명이 주어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저런 왕이 과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백성의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주어가는데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 금식하며 엎드려 울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사태를 놓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앞에 엎드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옷을 입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리고 있죠. 실제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심히 겸손하게 나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명령하여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이 말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일은 그리고 이 말은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입속에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있던 불신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다윗 너의 책임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건이 끝나갈 무렵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다윗은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시는 곳, 당신의 백성들과 그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곳. 우리의 삶에서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것들 다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이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욥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믿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로 인하여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고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책감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정말 모두 나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심지어는 오늘같이 선교지를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선교지에서조차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나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고백해야겠죠. 이것은 정말 제가 믿음이 없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누가 이 일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본다면, 나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이 일은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윗처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엎드릴 때 그래 맞아 내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책임이라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를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죠.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화목제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 무너진 곳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혹시라도 불신앙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고 그 책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나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만이 했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했네라고 말하기 전에 아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함께 엎드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